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 밖으로 양을 부르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콜링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양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바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부르심의 길에서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걸까요? 쉬운 말로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또다시 율법의 멍에가 지워지게 된다라는 주장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반쪽짜리 은혜예요. 반쪽짜리 은혜는 은혜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 어떤 것도 보태져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믿음에 행위가 보태진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보태진다라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짐이죠. 무거운 짐. 은혜와 행위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로 가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 오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지점으로 인도되는 것이며 그 은혜에 의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모양의 인간의 행위도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부르심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 행위가 거기에 섞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느 때에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며 심지어 영원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느 때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와 사랑의 역동성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볼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가입이라는 것은 같이 묻어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 묻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실제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율법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벽에다가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라고 적어놓으면 율법이잖아요. 꼭 들여다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죄인지 몰랐던 것들을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하게 자각하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쓴다 그랬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한번 부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행위를 보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따라서 한번 부어진 은혜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실패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행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차버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로 가볼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배척하다. 여기서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열두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침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가르침에 관한 소식을 다 듣고도 그 예수를 믿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기적은 절대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손 마른 자를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손 마른 자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고칠 수 있는데 이가 고치면 우리는 율법을 들어서 이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은 얼른 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믿음을 부으셔서 그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그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은 안 쓰세요. 자, 여러분 그런 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그들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온 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 데려온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 내용을 잘 보시면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이지 If he can heal him on the Sabbath가 아니에요. 그가 고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고칠 건데 근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그걸 고칠 건가 안 고칠 건가를 알아보러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능력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 행함을 꼬투리 잡아서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쪽 다 공히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이려 하는 사건의 배경, 그 배경이 안식일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배척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 예고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8장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이 15절 전체의 내용을 함의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예요. 걸려 넘어지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집이라는 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가 유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켜 구원에 도달하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에 흠집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그 돌,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 그 예수를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행위를 못하려 하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30절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예수를 가리켜서 부딪히는 돌이며 거치는 반석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돌을 시온에 두셨대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전부 거기에 부딪히고 거쳐서 넘어지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그 돌을 때려 죽이는데 그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도 거치는 돌로 표현된 예수님에게 쓰여진 단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온전한 은혜의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치는 돌에 부딪혀서 쓰러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됐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배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배척한다가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걸 배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굉장히 이상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인간들의 가능성을 의지하여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의 주님을 배척하는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다라는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인들이 등장하고 그들 앞에서 주님의 무력함이 나타나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능력함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이상한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얘네들이 왜 안 믿지? 참 이상하다. 이러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모르시고 이상하다, 얘네들이 왜 안 믿을까? 참 이상하다. 그런 의도로 여기에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성경의 기자가 끼워 넣은 걸까요? 예수님도 기대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단어는요, 원래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라다, 칭찬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고 당신을 믿지 않는 죄인들 앞에서 그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놀라며 인정했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맞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죠, 당연히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죄인들의 구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은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난 곳에 예수님의 무력함의 모습인 십자가 지심, 그것으로 그곳에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다우마죠, 칭찬하다, 인정하다, 놀라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다, 이런 단어를 거기다 쓰신 거예요. 아, 맞아, 이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어. 다우마죠, 이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안식일에 나를 배척하는 이런 자들, 그 앞에 무력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무력함으로 그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2장으로 가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일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죽여버려야지.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놈들이 어떻게 내 포도원을 계속 경작하겠어. 죽여버려야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11절에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어구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기이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번역이 된 다우마조라는 단어거든요. 기이 여기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이함의 내용이 뭐예요? 악한 농부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아들의 무력함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종들이 그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한 번도 내어놓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그 열매를 요구하러 갔던 그 주인의 아들이 그에게 맞아 죽어요. 십자가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라고 그러죠. 바로 그 내용이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명확해졌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11절에 그 구원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어구가 명기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인간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들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기이함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놀랍고 찬양할 만한 구원이 되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장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영광을 얻다와 기이히 여김을 받다라는 어구는 동격의 어구예요. 그러니까 기이히 여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상태를 영광, 독사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고 그 앞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의 구원이 되는 십자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참음과 공의 등이 모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히 여기다, 기이히 여기다, 다우마조의 진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행위가 못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반드시 전제되는 거고 그 앞에서 그 더러움에 맞아 죽는 비움과 손해와 상함이 아울러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우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놀라고 찬양하고 천사들까지도 야, 참 너무나 놀랍다라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복음의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되며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얼토당토한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 극단적인 캐톨릭 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는 복음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반석이시며 동시에 걸림돌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른 이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돌로 묘사가 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사셔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굳이 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을 보면요. 다른 이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시는 주님을 산돌이요 모퉁이 돌로 영접하게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8절 보면 넘어지는 자는, 거치는 돌에 넘어지는 자는 그렇게 정해졌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보태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역시 은혜의 왕노릇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은 그 은혜로, 긍휼로 끝까지 완성의 지점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산돌로서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산돌이신 예수를 조차 너희들도 그냥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고 그냥 죽은 돌처럼 소극적으로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엔타이너미안이즘 이런 거에 빠진 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돌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산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산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사명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뭐예요, 여러분? 모퉁이돌.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가장 먼저 세우고 거기서부터 벽을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은 한 건축물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벽돌들이 하나로 유기체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쓰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남의 자원을 탈취하여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인간은 모든 자기 외의 다른 존재들을 경쟁자여 적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는 아무리 착해도 자기 외의 다른 이가 전부 경쟁자요 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면을 쓰고 연극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심중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모든 이들을 경쟁자요 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횡적인 관계는 전부 깨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어떤 무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다시 부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의 초석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돌인 거예요. 그 모퉁이돌 주변으로 이제 경쟁자요 적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로 지어져가는 이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돌로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거치는 돌이 아닌 산돌이요 모퉁이 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출입을 하시면서 그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의 인기나 나의 자랑을 위해 다른 이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굳이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거예요. 돌로. 거치는 돌 아니야. 산돌이셔 그분은. 모퉁이 돌이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산돌로 모퉁이 돌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교회의 초석인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교회 자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울러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같은 단어거든요. 생수를 뿜어내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게 공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반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산 돌이며 모퉁이 돌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거치는 돌, 다른 이들을 발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산돌로, 모퉁이 돌로 인정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삶이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산돌이신 예수를 조차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의 삶인 거예요. 산돌들아 너희들은 살아서 바로 그 삶을 살아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엉뚱하게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공명심 이런 걸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코스타에 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거기에서 폐예배도 맡고 또 조장들 수련회도 맡고 세미나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저를 여기시면서,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이 저를 알았기 때문에 저를 아직도 애기로 알아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만든 코스타에 와서 강사로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가슴 속에 참 안타까움으로 던져진 말이, 김 목사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내가 3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꼭 김 목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냐 그랬더니 옆집 개는 믿어도 절대 교인은 믿지 말아라. 아, 여러분 이런 슬픈 말이 있어요? 35년 목회하신 분이 자기 제자에게, 목사가 된 제자에게 한마디, 35년 목회의 경력을 통틀어서 자기가 경험한 아포리즘, 그 아포리즘이 옆집 개는 믿어도 교인은 절대 믿지 말아라면, 이게 도대체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당하셨으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40년 같이 신앙생활 한 뒤에 서로를 보면서 야, 그때 그 말이 맞았어. 옆집 개는 믿어도 내가 교인들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저 인간을 믿어갖고 이 낭패를 당했구나. 그럼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아, 제가 들으면서도 그럼 목회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건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아,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예전에 Preaching Today라는 잡지에 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그 불성실함과 이기심을 꼬집으면서 자기 집 개에게도 세례를 주어서 자기 교회 교인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글을 쓰셨거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 집 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전부 세례를 받고 성도라 자처하고 있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글 쓰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어요. 자기 집 개도 자기네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연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개도 자기 교회 교인들처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 위주의 삶을 살고 여전히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집 개와 자기 교회 교인들이 뭐가 다르다고 자기 집 개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냐? 아,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날 설교 하나 듣고 가갖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지향주의적이고, 그렇다면 우리 집 개도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돌은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들은 자기의 손해와 상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시면 안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런 자들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인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모퉁이 돌의 삶을 사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야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노세에 가서 교단 목사님들이 제 집회하는데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첫날은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들으셨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참 좋아하셨어요. 목사님들에게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참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이 친해졌어요. 아이 친해졌는데 아 참 목회자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만 되는가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사람도 쉬운 목회를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들인데 그것으로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을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에게 퍼부어서 그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걸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둘이 손잡고 찾아와갖고 어저께 왜 안 말렸냐고 그냥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말렸으면 말렸다고 뭐라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인가가 아니라 당신 왜 내 목소리를 안 들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모퉁이 돌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야죠. 따뜻해야죠. 좋아야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하라의 명령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라의 명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 해서 구원에 도달하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졌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라라는 사랑과 은혜의 권고인 것이지 안 지키면 탈락시키겠다라는 협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절대 중도에 포기되거나 탈락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번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중도에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다시 돌아온 일곱 귀신에 관한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누구든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탕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감을 받고도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용서의 행위가 안 나오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떡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물러가고 다시 쫓지 않더라 그러죠. 제자인데도 물러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사르겠다 그러죠. 열매를 요구해요.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죽는다예요.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전철을 너희도 밟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착한 양심을 버린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같은 책 4장에는 믿음을 떠나서 귀신을 쫓게 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을 떠나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는 한번 보세요. 거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뉘앙스의 말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울 수 있다 그래요.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마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못 이기면 생명책에서 흐릴 수 있단 말인가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떠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 풀이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구절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 사람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에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